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부활과 일출 예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절 시즌에 기독교인들은 보통 일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부활절 일요일 아침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그러한 영광을 돌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상 해도 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 무덤이 이미 비어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아직도 어두운 때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출 예배 모형은 고대 태양 숭배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일출 예배에서 태양을 경배하고 있다고는 물론 보지 않습니다. 또 태양 모양의 성찬떡, 즉 동그란 성체 안치기의 태양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태양을 경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 예정 없는 그런 관행들은 혼합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태양 숭배는 에스겔 시대에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 태양 경배에 빠졌고 이것을 자기들의 예배의 부분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하여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성막의 예에서 보면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동쪽에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전 문 앞에서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으로 하고 경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양과 완전히 반대쪽을 향하고, 그러니까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보고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돋을 때의 의식이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또 보았느냐,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포셋은 말하기를 이것은 그들이 동틀 무렵에 떠오르는 해를 향하여 성가를 부르고 있는 동안 코에다가 석류가지를 두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암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것도 역시 동쪽이었습니다. 바알은 태양신이 되고 불의 신도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하며 바알 선지자에게 도전했을 때 그는 바알 숭배의 바탕과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기 시작한 때가 하루 중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알, 즉 태양이 그것을 첫 모습을 드러내는 동쪽 지평선 위로 첫 모습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그 시간은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아침, 즉 동틀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리고 10장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세라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형태로나 혹은 다른 형태로 동틀 때 태양과 연관된 의식들은 많은 고대 국가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가 바로 동쪽을 바라보도록 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본의 후지산에서는 사람들이 돋는 태양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산기석을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은 돋는 태양에게 기도한다. 때때로 수많은 신도 순례자들이 자기들 거처에서 하얀 예복을 입고 돋는 태양을 향하여 올리는 찬미에 가담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교 로마의 미트라 교도들도 태양신 숭배를 위해서 동틀 때 함께 만났습니다. 자, 이제 봄축제와 태양신 사상,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스트, 부활절이란 말이 나온 이름인 봄의 여신, 이스트, 그러니까, 이스터, ER,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자, 뭐 이런 뜻이죠. 이 말에서도 조차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동쪽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쪽에서 태양이 돋는 것과 이스트, 부활절 이름과 봄축제하고는 모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전설에 따르면 탐무즈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성으로 내려갔는데 그의 어머니 이시타르가 이시타르의 애곡함으로 인해서 그는 봄에 신비하게 소생하였다고 합니다. 농작물의 성공과 사람들의 다산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시타르의 슬픔을 통한 탐무즈의 부활을 매해 극적으로 나타내었다. 매년 남자와 여자들은 이시타르와 함께 탐무즈의 죽음을 슬퍼해야 하고 그녀의 은총과 은전을 새롭게 얻기 위해서 신의 이 귀환을 축하해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식물이 싹트고 나올 때 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세주가 이성에서 나와 겨울을 끝마치게 하고 봄을 시작하였다고 이제 믿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바로 이시타르의 이시타르가 들고 있는 그 새싹이 돋는 나무와 교황이 들고 있는 지팡이와 똑같죠. 이스라엘인들조차도 이교도의 매 봄 축제의 가르침과 의식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에스겔이 여인들이 앉아 단무지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자연계 안에나 봄의 새로운 식물에서가 아닌 실제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1년 중 봄이었기 때문에 4세기의 교회가 지금은 이제 본래 신앙으로부터 수많은 길로 떨어져 나갔지만 이교도 봄축제를 그리스도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대형 백과사전은 이 침투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많은 이교 의식들과 봄축제 관습들을 그리스도의 큰 축제일에 합병시켰다. 전설에 의하면 단무지가 40세 때 이제 멧돼지에 받쳐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알렉산더 히슬롭은 이 40일이 단무지가 세상에서 산 1년을 하루로 해서 단무지를 위해서 애곡하기 위해 따로 정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40일 동안에 그의 은총을 새로 얻기 위해서 즉 그가 지하 세계에서 나와서 봄을 이제 시작하도록 자기에게 매지라는 것으로 지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준수하는 것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니키아인, 또 이집트인, 멕시코인 그리고 얼마 동안은 이스라엘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솔롭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이 사순절 단무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연례 대축제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되어진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봄축제전의 금식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봄축제에 관련된 다른 신조들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축제 전에 있는 오래된 금식을 또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또 하나의 발전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은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세기의 저술가들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길 만한 주장이 없는 이 사도적 제도에 관하여 많은 관행, 예를 들면 사순절의 40일간의 금식을 기술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와 다른 몇 가지 음식들을 금하는 동안 거룩한 금식이라고 부르면서 교황이 사순절 준수를 공식적으로 명령한 것은 6세기에 가서였습니다. 자, 2세기 말엽의 터툴리안 시대에는 유월절이 언제였냐면 3월 23일경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트란 이름이 아닌 이제 파스커, 즉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명절은 사도들이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기독교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지켜졌습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의 기간과 같았습니다. 이 축제가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도 역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5세기경에 마르세유 이제 수도성 아카시오누스는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즉 사순절을 지키는 풍습은 초대 교회가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40일간의 금식은 바빌론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직접 빌어온 것입니다. 멕시코의 풍습에 대한 설명에서 훔볼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춘분이 지난 3일이 되면, 춘분 후에 3일이 되면 태양을 기념하여 40일간의 엄숙한 금식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톨릭 학자들은 교회 안에 이교주의에서 빌려온 관습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유래가 이교도부터였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기독교화 될 수 있었다고 그들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교도 족속이 이교도 신을 높이려고 40일을 준수하였다면 그리스도를 명예스럽게 하려고 똑같이 하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교도들이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경배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높이는 일은 우리는 일출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비록 달걀이 이교도들에 의해 사용되었지만 무덤 앞에 놓인 큰 돌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교도들이 한 것처럼 이교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모든 종류의 인기 있는 관습들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신들이 이 그들에게 뭐가 됐냐면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모든 논리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안전한 지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신명기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감으로 올무에 걸려들지 말고.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점령한 곳에 신들을 섬김으로 해서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올무에 걸리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자,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이 어떻게 섬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자, 성경에서 이교도들이 어떻게 했을까?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이런 사악한 행동은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 딸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습니다. 참, 이제는 자기 아들, 딸을 불에 태워서 다른 신들에게 섬기면서 자기들이 복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이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니라. 자,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따라갔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방의 신들의 모양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자, 이것이 어려울까요?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계시록 22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복되도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여. 이는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대문들을 통하여 그 도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며 그 약속은 변치 않으시며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은 행복이 가득했었고 불안이나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이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쳐지거나 부족해선 안 되었고 나를 더 나타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찾은 그때의 행복을, 순수함이 묻어있는 그 행복을 우리와 함께 당신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생예비 바이블카페.